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27일 목요일 합당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1에서 3절에서 우리는 다시 보좌를 본다. 안팎으로 글이 써진 두루마리가 소개되었다. 그것은 신성한 인으로 임봉되어 하늘과 땅에 있는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 하늘의 거민들이 동요한다. 문제가 심각하고 어떤 하늘의 존재들도 이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서 인류를 대표할 수 없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기에 요한은 울었다.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보았다. 노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구든지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았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 5, 6절. 요한계시록 5장 8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하시다는 선포에 온 하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펴신다. 온 하늘에 열광적인 찬양이 터져나온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그분의 승리,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대제사장 봉사는 그분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죄의 다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보다 더 고무적인 것이 있을까? 예수님은 심판대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 계신다. 그분의 완전하고 의로운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다. 그분의 의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키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을 준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판 때에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시고 악의 세력은 패배하였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묵상. 요한계시록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심판 때에 우리가 가진 큰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 과정.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그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여 저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나라를 받으셨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그 나라와 온 천하의 위세가 예수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신 바 되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02. 내가 져야 했던 죄를 대신 지고 갈보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잘못들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속절없는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이분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구하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아비아달 집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하에 그 당시에 제장이 죽고 또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가 속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죽었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20살 약간 된 어린 그 아들 아비아달 혼자 남은 그 믿겨지지 않은 현실 속에 참으로 답답하여 그가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일로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이 성경의 대답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살펴봤던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형벌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선악의 대논쟁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발생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신에게 속하여 사망 속에 있게 하기 원하는 사단의 그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되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욥이 당한 경험을 우리 욥기를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쇳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나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동시 다발적으로 갑자기 모든 자녀들과 요의 모든 소유들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종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9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는 욥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갑자기 악창이 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창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그 마지막 남은 의지까지도 꺾을 만한 일이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해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자녀가 죽었고 종들도 죽었고 소유물도 다 죽었습니다. 당신도 악창이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제는 그를 욕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여러 개가 몰아서 오게 되었고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욥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의 상황을 조명해 보면 거기에는 사단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하였습니다. 그의 속마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욥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그에게 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거할 때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이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욥기 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모든 소유물을 다 쳐도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욥에게 강도를 더 세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욥의 모습이 이제는 주변이 아닌 그 자신에게 피해가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욕할 거라고 이 사단은 정말로 자신감에 넘쳐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듯이 보이는 욥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속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시험해 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대해 하나님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이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의 성격대로 그는 늘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열성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외적인 모습 외의 그의 내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온 우주 앞에 드러내고자 사단은 베드로를 하나님께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에 뜰에 피워놓은 불을 쬐다가 하녀의 질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청구에 베드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을 일을 예견하셨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굳게 서길 기도하셨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돌이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굳게 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이 지구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늘 발생합니다. 나면서부터 불행 속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 본질적인 것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고 벌 주시는 것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경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벌의 원인이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조상의 죄냐로 그들은 논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나면서부터 불행 속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살면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점점 그는 병자가 되었고 그래서 불행을 38년 동안이나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불행을 겪는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도 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보통처럼 일어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과부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여기 본문의 7절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었던 그 과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과부가 성도이므로 성도의 요청은 성도의 원수에 대한 성도의 마음속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의 발생의 원인이 혹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의 원수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결코 최종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수는 바로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람 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일을 행하는 근본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피가 있고 그리고 살이 있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최종적인 사람들 간의 문제의 근본이 되고 성도들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아들의 마음속 원수는 보여지는 것은 사울과 도액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이므로 아비아들의 근원적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 대한 아비아달의 원한, 마음속 원한은 언제 풀어질까요? 동시에 사단에 대한 성도들의 근원적 원한은 언제 풀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마음속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언제일까요?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우리 속에 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언제 정말 풀려질까요? 예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후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일과 인자가 올 때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그가 선택한 대로 그가 창조되기 전에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정되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으로 인한 악한 영향력과 결과는 지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은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날이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사망한 사람은 잠자는 상태가 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망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은 그에게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사망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의 진리를 믿는 시점부터 사망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므로 그 시간은 속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로 서럽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친 채 보여지는 것들만을 통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 원한을 해결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듯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제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세 가지는 첫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구가 선악의 대논쟁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 이면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내함으로 지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낙담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상남 목사님 모시고 갈릴리 이 바다에 대한 전반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 고기 얽힌 이야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선을 먹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본격적인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떤 성경적인 배경 이야기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 베드로 고기를 잘 먹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한번 건너보기로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이유로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교류해가지고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저쪽 요르단 쪽에서 동풍이 불어오고 오후에는 지정해 쪽에서 서풍이 불어와서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는 어떤 때는 5m 정도 높이가 되는 이런 파고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이 디베라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베넨봉 흰눈 쌓인 헤르몬산 안배도 이 노래를 배를 타고 가면서 조용하게 합창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아주 충만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연관된 찬미를 여러 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는 것 같아서 은혜가 철철 넘쳤습니다. 세찬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거칠어지더니 바람에 실려온 물에 옷이 젖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 선장이 선상에 나타나더니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가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거의 다 한국인이니까 이 선장이 이렇게 그 태극기를 달아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가지고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선상에서 부르는 애국가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정말 눈물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갈릴리 선상에서 부른 애국가는 은혜가 정말로 있었고 조국 땅에서 이곳까지 수륙만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바로 그 호수를 우리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둘러보니 모든 이 관객들이 다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거쳐서 이렇게 사해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의 원류 가이사라 빌립보나 텔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려올 때 요단강까지 올 때는 다 민물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도 민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해로 흐르면서 이 사해에 가서 소금물이 되죠. 이 호수는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생명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공급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이 부엘세바 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 지역을 네게브 사막지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여기에까지 물을 공급해서 거기에 꽃을 피우고 거기에 수목이 자라도록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 물의 공급처가 바로 요단 강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건설된 댐은 수위와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해는 해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미 우리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그 이 물이 가두었다가 그 물이 쓰여지는 곳이 많으니까 이 가두어두는 것 때문에 사해로 흘러드는 물은 적어지고 또 사해에서 지금 있는 물은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더욱 짜져지면서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여기저기 싱크홀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큰 골칫거리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날 저쪽 서쪽에서 불어오는 감미로운 연풍과 함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 낚는 여섯 명의 어부를 불렀는데 그들이 바로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와 그리고 빌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분은 여러 번 배를 바꾸어 타고 이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강풍을 꾸짖어 잔잔케도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 파고가 거의 호수지만은 5m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높은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아, 그 파도가 순종하면서 잠잠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이렇게 높이 달았던 선장이 그물을 어깨에 메고 뱃머리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베드로의 후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지 그 방법을 재현하겠다고 하면서 이 그물을 베드로가 잡던 방법이라고 하면서 집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그런 것들을 재현을 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올릴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얼마나 잡혔을까? 혹은 빈 그물일까? 그런 감정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때 그 그물을 집어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선장이 마치 떠버리 약장수처럼 그의 이죽거리는 익살과 개사스런 제스처에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고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리는 그의 연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생하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는 것, 그분의 체취를 느끼는 것, 이것은 특별한 감회였습니다. 나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다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리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선장은 나중에 보니까 입속을 노리는 엉큼하고 약바르게 달라붙는 간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놓은 기념품을 한 점씩 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 대단한 연극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기념품을 사면서 그와 더불어 웃으면서 기쁘게 이 바다 위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는 동안 배는 어느덧 갈릴리 바다를 동서로 횡단해서 서쪽 기노사 항구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장은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증명서 같은 걸 나눠줬는데 그걸 보니까 기네레스 선박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걷는 증명서였습니다. 그 증명서를 모두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증명서를 가진 자는 갈릴리 바다 곧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물 위를 행했음을 증명함.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하는 이 뿌듯한 마음이 기계서를 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만히 보고 차라리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음을 증명함. 이런 확인서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주위에는 수영객이 붐볐습니다. 오늘날 가보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오후 1시 25분이었는데 그 시대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결국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릴리 지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갈릴리 해변 막달라 평원에는 화산암이 널려 있고 그 땅은 검은색의 기름진 옥토로 각종 감옥이 많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경북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 갈릴리 서북 쪽이 말이죠. 뭐 오렌지밭, 바나나밭, 대추야자밭, 그리고 맹고 나무 등이 아주 도로 좌우편에 말이요. 그 질비하게 이렇게 밤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야는 지름이 6.4km의 반은 형이었고 길이는 2.4km에 달하는 그런 그 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그 평원인데 이스라엘 나라로 봐서는 가는 곳마다 사막이요 황무지인데 그곳에는 이렇게 푸르름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가수가 있는 참으로 좋은 옥토요 기름진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그 땅의 비옥함에 황홀경에 빠져들었다고 그가 쓴 전쟁 3권 506페이지부터 521페이지 보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1986년에 있었던 그 흔적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1986년에 큰 가뭄이 있었는데 이때의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점점 낮아지게 돼서 거진 바닥을 드러낼 정도까지 돼서요. 그때 말이죠. 갯벌에서 물속에 잠겨있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 당시의 나무배가 발견이 됐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배가 이렇게 물속에 잠겼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갯벌에 묻혀서 수천 년 동안 견딘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발굴해냈는데 두께 3cm의 나무로 만든 길이 한 8.2m 정도 되고 폭이 2.3m 정도 돼요. 목선입니다. 학자들이 이 배를 연구를 했는데 이 배의 연대를 기원전 1년으로부터 기원 후 1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한 30년 정도 그 된 이런 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발견됐을 때 갈릴리 호수에 쌍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대개 다 뭐 이런 전설을 다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상례가 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배, 혹 예수님께서 탔던 배, 혹 예수님의 제자가 탔던 배일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배가 발견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거기에다가 이 쌍무지개를 이렇게 접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뭐 예수님이 탔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흔적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뭐 해본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 호수가 기노사 기부치의 이갈 알론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갈 알론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서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온지 우리나라 말로 더빙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보면은 마치 무슨 그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뭐 이렇게가 조각조각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 배 모양을 해가지고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누구든지 가서 다 볼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아 예수님이 타신 배구나 예수님 제자들이 타신 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그것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 쪽을 가보지 못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머릿속에 옛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 또 사이 얽힌 갈릴리 호수의 그 이 장면들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르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예.
그 갈릴리 바다 건너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네. 유람선을 타신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것처럼 그런 목선을 타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목선이었습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네. 네.
목선.
저희들 또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한번 꼭 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